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시간 뉴스입니다. 미국은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6자회담을 선호하지 않는다고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밝혔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28일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6자회담에 찬성하냐는 질문에 우리가 선호하는 방식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적어도 지금까지는 미국과 1대1 접촉을 원했고 그렇게 해왔다며 6자회담의 접근은 과거에 실패했다고 말했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른 나라와 상의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지난 금요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긴밀하게 상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러시아, 중국, 한국과도 분명히 상의한다며 문재인 대통령도 몇 주 전에 미국에 다녀갔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 문제는 미국만 아니라 러시아를 포함한 6자회담 틀에서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볼튼 보좌관은 3차 미북 정상회담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김정은 위원장과의 3차 회담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고 그에 대해 생각이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화의 문은 열려 있고 대통령은 여전히 올바른 시점에 3차 정상회담을 갖는 데 준비되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볼튼 보좌관은 북한 핵 문제의 단계적 접근법과 관련해 단계적 접근을 취했던 과거의 정책은 모두 실패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미국 군함이 중국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타이완 사이에 민감한 지역인 타이완 해협을 또다시 항해했습니다. 미 해군 칠함대는 성명을 통해 28일 미 구축함 두 척이 타이완 해협을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함정의 타이완 해협 항해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칠함대는 설명했습니다. 미군이 이 지역에 군함을 통과시킨 것은 올해 들어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이와 관련 공샹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타이완 문제는 미중 관계에서 중요하고 민감한 현안이라며 유감을 표시하고 미국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 해군의 강습 상륙함인 아메리카호와 또 다른 상륙함인 뉴올리언스호가 곧 일본 내 미군 기지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미군 기관지인 성조지에 따르면 미 해군은 아메리카호와 뉴올리언스호를 일본 사세보항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한편 그동안 일본에 배치됐던 유도미사일 구축함 스테도모와 강습 상륙함 와스프호는 미국으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미 칠함대는 와스프호는 미 동부 버지니아로 그리고 스테도모는 미 서부 샌디에고로 돌아가 예정된 유지보수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 함정 간의 임무 교대는 9월까지 완료될 계획입니다. 미 해군은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보 환경은 가장 우수한 미 해군 함정 배치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가 유사시 신속한 대응 조치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이 향후 두 차례 협상에서 중국과의 무역협상을 결론내고 싶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무누신 장관은 29일 방영된 미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아직 할 일이 남아있다며 미중 양측 모두가 협상을 마무리하거나 진전을 위한 강한 의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문우신 장군은 앞으로 중국과 워싱턴에서 이뤄질 두 차례 협상에서 중국과 합의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트럼프 대통령에게 권고하는 지점에 도달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문우신 장관과 로버트 라이트하우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가 이끄는 미국 협상단은 30일 베이징에서 중국 측 협상단과 고위급 협상을 재개합니다. 이란이 미국의 제재로 인해 물가가 40% 이상 오를 것이라고 국제통화기금 IMF가 경고했습니다. IMF는 29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미국의 이란 제재 복원과 원유 수출 예외 조치 중단으로 인해 이란 경제가 6%가량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은기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30일 화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김현숙입니다. 지난 주말 미 서부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시에 있는 한 유대교 회당에서 총격 사건이 있었습니다. 6개월 전 유대인을 겨냥한 사상 최악의 혐오 범죄가 발생한 데 이어 또다시 유대인을 겨냥한 범죄가 발생하면서 미국은 큰 충격에 빠졌죠. 자, 이런 가운데 이번 사건의 유일한 희생자인 60살 여성 로리 길버트 케이 씨가 언론의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27일 유대교의 큰 명절인 유월절 축제를 보내고 있던 회당에 무장괴한이 총기를 난사하자 케이 씨는 이 랍비라고 부르는 유대교 성직자를 구하기 위해서 몸을 던져 대신 총탄을 맞았다고 합니다. 더 안타까운 건 이 범인이 도주한 후 케이 씨의 남편이자 의사인 하워드 케이 박사가 이 총탄에 쓰러져 있는 케이 씨에게 이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총에 맞은 사람이 바로 자신의 아내라는 사실을 깨닫고는 그 자리에서 기절하고 말았다고 하네요. 자, 아무튼 케이 씨의 희생으로 랍비는 총탄의 손가락 하나를 잃긴 했지만 생명엔 지장이 없다고 하는데요. 랍비는 언론과 인터뷰에서 케이 씨가 우리 모두를 위해 총탄을 대신 맞았다고 말하며 케이 씨의 희생을 추모했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에 이어서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들려드립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이곳 워싱턴은 현재 16도로 구름이 조금 낀 날씨 보이는데요. 북한은 오늘 가끔 구름 많겠으나 북부지방은 오후부터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도에서 9도, 낮 최고기온은 12도에서 22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 밭바다에선 0.5에서 1.5m를 일겠고 서해북 밭바다는 0.5m를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죠. 먼저 평양은 8도에서 20도, 신의주는 9도에서 17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8도에서 22도, 함흥은 7도에서 18도, 끝으로 청진 지역은 7도에서 12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앞서 무장괴한에 맞서 자신의 몸을 던져 총탄을 막은 여성 로리 길버트 케이 씨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자,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근원 바로 사랑의 힘이 아닐까요? 우린 무언가를 향해 가고 있고 두려울 때도 있지만 이제 사랑의 힘이 뭔지 배울 준비가 됐다고 노래하는 Power of Love 들어보시죠. 셀린 디온이 부릅니다. The whispers in the morning of love and sleep and tight are rolling by like thunder now as I look in your eyes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이란이 미국의 제재에 맞서 핵 확산 금지 조약 NPT에서 탈퇴할 수 있다고 외무장관이 말했습니다. 28일 실시된 스페인 조기 총선에서 집권당이 이긴 가운데 극우 정당이 4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원내에 진출했고요. 미군 함정 두 척이 타이완 해협을 항해해서 중국이 반발하고 있는 소식까지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이란 외무장관이 NPT 탈퇴를 언급했군요.
네, 미국의 제재에 맞서 핵 확산 금지 조약 NPT에서 탈퇴할 수도 있다고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이 말했습니다. 28일 국영방송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미국의 압박에 대응하기 위한 이란의 선택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했는데 당국이 이것을 검토하고 있고 NPT 탈퇴가 그 여러 가지 방안 중에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이 핵 확산 금지 조약 NPT 어떤 조약이죠?
네,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은 나라는 새롭게 갖지 못하도록 금지하고요. 이미 핵무기가 있는 나라는 다른 나라의 관련 기술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1968년 체결된 국제조약인데요. 인도와 파키스탄, 이스라엘 같은 극히 일부 나라를 빼고 현재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NPT에 가입돼 있고요. 북한은 지난 2003년에 NPT 탈퇴를 발표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란이 실제로 NPT에서 탈퇴한다면 핵무기를 다시 개발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이란은 지난 2015년에 서방 국가들과 핵 합의를 체결하면서 경제적 지원과 제재 해제를 대가로 핵 개발을 중단하고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사찰을 받기로 했는데요. NPT 탈퇴는 사찰을 거부하고 이 핵 프로그램을 다시 가동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란은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핵합의 탈퇴를 선언했을 때도 NPT에서 나가겠다고 위협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이 자리프 장관이 북한도 방문할 계획이라고요?
네. 이란 국영방송이 28일 자리프 장관이 북한을 조만간 방문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 방문 시점은 곧 발표될 것이라는 말을 인용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북한과 이란은 오랜 우방관계라서 두 나라가 탄도미사일과 핵무기 개발 협력을 하고 있다고 국제사회 일각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8월에는 리용호 외무상이 이란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반면에 미국과 이란은 계속 긴장이 고조되는 양상이군요.
네, 이란과 미국, 영국, 러시아, 독일, 프랑스가 지난 2015년에 체결했던 포괄적 공동행동계획, 이른바 이란 핵합의에서 지난해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격 탈퇴한 이래 미국과 이란 사이에 긴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달 초에 이란의 최정예 군사조직인 혁명수비대를 테러집단으로 규정하면서 압박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부 이란산 원유 수입국들에 대해서 적용했던 예외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했죠.
그렇습니다. 미국은 지난해 11월에 2단계로 이란에 대한 제재를 복원했는데요. 이 2단계 제재 복원 조치가 바로 원유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란 정권의 주요 자금줄로 파악되고 있는 원유 수출을 전면 차단한 건데요. 이 당시에 한국과 중국, 인도를 비롯한 8개 나라에 대해서는 5월까지 이란 이외에 대체 수입원을 확보할 시간을 줬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이들 국가에 대해서도 더 이상 예외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미국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네. 자, 이란도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거론하면서 이에 맞서고 있다고요?
네, 이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해상 수송량의 3분의 1이 지나가는 중요한 바닷길인데요. 이란은 미국과 갈등이 불거질 때마다 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수 있다고 위협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단 한 번도 실제로 봉쇄를 한 적은 없는데요. 모하마드 바게리 이란군 참모총장은 28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다른 나라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석유를 수출하듯이 이란도 이 바닷길을 통해서 석유를 수출하고 있다면서 만일 이란이 이 협을 지나가지 못하게 된다면 다른 나라도 석유를 싣고는 이 길을 지나갈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미국은 이란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 이 중동 지역을 담당하는 미 중부군 사령부의 케네스 맥켄지 사령관은 이란이 위험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억제할 충분한 자원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현재 중동 지역의 우방 국가들과 긴밀히 연락하면서 이란의 위협에 미국이 공동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런 양국의 긴장이 주변에 부추기는 세력 때문이다. 이 자리프 장관이 이런 말을 했거든요.
네, 자리프 장관은 28일 방송된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그런 주장을 했는데요. CBS 방송 또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란은 대립을 원하지 않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한쪽에는 또 대립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때문에 지금 두 나라의 관계가 더 악화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그런 사람들로 자리프 장관이 어떤 사람들을 지목했습니까?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또 모하마드 빈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같은 사람들을 지목했는데요. 자리프 장관은 이 사람들을 B팀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B팀들은 지속적으로 존재하기 위해 긴장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라면서 그 때문에 언제나 긴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이 스페인 총선 소식 살펴볼까요?
네, 28일 스페인에서 국회의원 총선거를 실시했는데요. 이 개표 결과 중도 좌파 정당인 집권 사회노동당이 득표율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과반 의석에는 크게 못 미치면서 연립정부를 구성해야 될 사정인데요. 페드로 산체스 총리는 지난 2월 예산안이 부결되자마자 의회를 해산하고 조기 총선 실시를 선언했었습니다.
네, 자 개표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99% 개표 현재 이 집권 사회노동당은 약 29% 득표율을 거뒀습니다. 전체 350석 가운데 123석을 확보했는데요. 기존 의석이었던 84석보다는 39석이나 더 늘어나면서 원내 최대 정당의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과반 의석에는 미치지 못하는데요. 그래서 급진 좌파 정당인 포데모스 아니면 이 다른 중도 정파들과 연립정부를 구성해야만 정부 구성 권한을 가지게 됐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번 총선에서 특별히 주목을 받았던 정당이 있죠.
네. 이 복스라는 정당인데요. 극우 성향의 신생 정당입니다. 약 10% 득표율을 거둬서 24석이나 확보를 했는데요. 이 당초 전문가들은 30석에서 40석 정도 차지할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이 예상에는 미치지 못했어도 이 스페인에서 극우 성향으로 분류되는 정당이 하원에 진출한 것은 1975년 프란시스코 프랑코 총통의 독재 정권이 종식되고 민주주의를 회복한 지 44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네. 자, 복스당 어떤 정당입니까?
네, 우파 정당인 국민당에서 지난 2013년 떨어져 나왔습니다. 국민당보다는 훨씬 보수적인 색채가 뚜렷한 사람들끼리 모인 정당인데요. 이번 총선에서 약진한 반면에 스페인 제1야당이었던 국민당은 참패했습니다. 국민당은 이번 총선에서 18% 득표에 그치면서 현행 의석 137석에서 66석으로 크게 의석이 줄어들었는데요. 전문가들은 보수 성향 유권자표가 극우 정당인 복수로 분산됐기 때문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AP통신은 이 복수의 원내 진입은 스페인의 정치계의 변화의 전조현상이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복수 정당이 추구하는 기치는 뭔가요?
예, 스페인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표어를 내걸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다문화와 난민들을 반대하고 있고요. 낙태, 동성결혼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개월 사이에 지지율이 급상승했는데요. 극우를 지향하지는 않는다는 게 공식 입장이긴 합니다만 전문가들은 난민이나 이슬람교에 대한 입장을 보면 다른 유럽 국가들의 극우 정당과 뭐 다를 게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최근 복스의 약진으로 최근 유럽에 불고 있는 극우화 정치 현상이 극명하게 드러났다고 지적하는 중입니다.
네. 자, 이번 총선에서는 카탈로니아 분리 독립 문제도 중요한 쟁점의 하나였죠.
네. 이 복스가 창당 5년 만에 이 원내 정당이 된 데는 카탈루냐 분리 독립 움직임에 화가 난 민심 때문이었다는 이 관측도 있는데요. 이 카탈루냐는 지난 2017년 독립 찬성 반대를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해서 일방적으로 독립을 선언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스는 카탈루냐 분리 독립에 반대하고 분리 독립 지지자들에게 절대로 양보하지 않겠다는 정책을 내세워왔습니다.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군 함정들이 타이완 해협을 항해했다고요?
네, 미 해군 7함대 소속 구축함 두 척이 28일 타이완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함대 대변인 클레이 도스 중령이 이런 사실을 언론에 밝혔는데요. 타이완 국방부도 미군 함정이 남쪽에서 북쪽 방향으로 타이완 해협을 항해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스테덤 함과 윌리엄 P. 로렌스 함이 이번 기동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미국과 타이완, 중국 언론이 일제히 이번 기동 사실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항해가 어떤 의미가 있길래 언론의 주목을 받는 건가요?
예, 미 태평양 함대 측은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보여주는 기동이었다고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이란 말은요, 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 미국의 아시아 정책 기조입니다. 이 새로운 방향성이 담긴 의미는 중국의 역내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한 의도가 들어있는데요. 지난해 세 차례 또 올해 세 차례씩 앞서 미군 함정이 타이완 해협을 지날 때마다 중국 정부가 반발했습니다.
네, 이번에도 중국이 반발했습니까?
그렇습니다. 불쾌감을 강하게 표현하는 것으로 외신들이 해설하고 있는데요. 광수항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9일 정례 브리핑에서 타이완 문제는 미중 관계에서도 민감한 현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 3개 연합 공보를 엄격하게 준수하라고 거듭 미국 정부에 촉구를 했는데요. 이 3개 연합 공보란 지난 1979년 미국과 중국이 외교관계를 수립하면서 맺었던 기본 합의를 말합니다.
네, 중국이 이렇게 항의하는 이유가 뭔가요?
네, 미군 함정의 활동이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고 이 공상 대변인은 주장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타이완이 중국 땅이기 때문에 중국과 타이완 섬 사이의 좁은 물길인 타이완 해협을 다른 나라 함정이 항해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자, 중국이 이런 주장이 어떻게 근거가 있는 겁니까?
예, 타이완이 체제만 다를 뿐 중국 소속이라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근거로 중국 정부가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예, 하지만 도스 미 해군 칠함대 대변인은 자유롭게 통행할 권리를 이번 기동에서 구현시킨 것이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이 미군 함정이 지나간 타이완 해협의 경로는 국제법상으로 공역입니다. 그래서 이 공역을 항해하는 것은 미국뿐 아니라 모든 주권 국가들의 자유에 해당한다는 게 미국 정부의 시각입니다.
네. 그런데 왜 중국 외교부는 타이완 문제가 미중 관계에서 민감하다고 논평을 한 겁니까?
예, 타이완 문제 때문에 이 미국과 중국 관계가 최근에 경색되는 일이 잦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타이완의 친화적인 정책이나 타이완의 친화적인 입법을 시행할 때마다 중국이 매번 반발을 했는데요. 최근 사례 몇 가지만 봐도 지난해 타이완 여행법을 발효시키거나 얼마 전에 F-15VS 전투기를 판매 사전 승인한 뒤에 중국이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의회 대표단을 타이완에 파견하는 등 타이완 측과 교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네. 자, 미 의회 대표단이 타이완에 가서 뭘 했었나요?
네, 이달 들어서 타이완 관계법 제정 40주년 관련 행사를 이달 타이베이에서 치렀습니다. 타이완 관계법은 지난 1979년 미중 수교 이후에 미국과 타이완 사이의 교류를 유지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법령인데요. 폴 라이언 전 미 하원 의장이 이번 행사에서 기조 연설을 했고요. 또 미 의회 대표단은 타이완 공군 기지에 가서 옌더파 타이완 국방부장과 함께 F-15VS 전투기 인도 관련 상황을 점검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 대표단은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도 예방했고요. 우자오시 외교부장과도 회동했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이번에 미군 함정이 타이완 해협을 통과시킨 것도 미국의 타이완에 대한 지지와 교류의 일환이라고 외신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이 이렇게 타이완과 교류를 하는 건 외교권을 인정한다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국 정부도 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한다는 점을 여러 차례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 최근 타이완을 상대로 중국의 군사적 공세가 거듭되면서 미국이 타이완 보호에 나서는 양상입니다.
네, 자, 중국의 군사적 공세 어떤 내용인가요?
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올해 초 연설에서 이 타이완에 대한 무력 통일 방안을 포기하지 않겠다. 말했습니다. 또 지난달에는 중국 전투기 4대가 타이완 상공에 진입한 일도 있었는데요. 이 같은 위협이 계속되자 이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은 전군의 총력 대비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중국의 군사적 도발이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타이완 관계법과 이에 대한 미국의 약속은 명확하다고 중국 측에 경고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종수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5월 2일로 예정된 하원 법사위원회 청문회에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바 장관은 청문회 질의 방식을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7일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시 근교 유대교 회당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한 명이 숨지고 두 명이 다쳤습니다. 현지 경찰은 19살로 알려진 용의자 한 명을 체포했습니다. 미국 영화 어벤져스 4편이 단기간에 12억 달러라는 엄청난 수익을 기록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연방의회에서 윌리엄 바 연방 법무부 장관이 참석하는 중요한 청문회가 있는데요. 바 장관이 이 청문회에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보도가 나왔군요.
네, 몇몇 언론이 28일 법무부 관리들을 인용해서 보도했는데요. 바 장관이 질의 방식을 문제 삼아서 오는 5월 2일로 예정된 하원 법사위원회 청문회에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바 장관은 5월 1일에 상원 법사위원회, 그리고 이튿날인 2일에는 하원 법사위원회가 여는 청문회에 나와서 증언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번 청문회는 지난 4월 18일에 공개된 특검 보고서와 관련된 청문회입니다.
네. 자, 바 장관이 하원 청문회에서 문제 삼은 질의 방식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겁니까?
네. 하원 법사위원회가 청문회에서 위원회 소속 변호사를 동원해서 바 장관에게 질문한다는 계획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법사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질문하는 게 아니라 변호사가 질문을 한다는 건가요?
네. 민주당 쪽에서 그렇습니다. 먼저 의원들이 이 개괄적인 내용을 묻고요. 다음 자세한 내용은 위원회 변호사들이 묻는다는 겁니다. 민주당 측은 변호사를 질의자로 내세워서 집중적이고 체계적으로 바 장관의 증언을 듣는다는 계획인데요. 참고로 하원 법사위원회 위원장은 하원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이 맡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의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청문회에서 질문하는 사례가 있었나요?
네, 가능합니다. 바로 지난해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죠.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지명한 브렛 캐버너 연방 대법관 지명자 청문회 때였는데요. 당시 캐버너 지명자가 성폭행 시도 논란에 휩싸이자 상원 법사위원회 공화당 의원들이 이 성범죄 전문인 애리조나주 지역 검사를 데려와서 질문하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또 지난 1980년대에는 이른바 이란 콘트라 사건 청문회에서도 변호사가 당시 연방 법무장관에게 질문한 바 있습니다. 한편 하원 법사위원회는 2일 청문회에서 이 별도로 비공개 질의 시간을 잡아놓고 이 특검 보고서에 들어갔지만 기밀이라서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내용들에 관한 이 바 장관의 설명도 듣는다는 계획입니다.
네. 자, 그런데 바 장관이 이런 질의 방식에 반발하는 이유가 뭔가요?
네, 바 장관이 위원회 변호사가 아니라 연방 의회에 증언하러 약속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연방 법무부는 또 이 하원 법사위원회가 요구하는 별도의 비공개 증언도 이 바 장관의 발언에 관한 여러 추측이 난무할 수 있다는 이유로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제럴드 네들러 하원 법사위원장은 28일 CNN 방송에 출연해 이 청문회 운영 방식을 바 장관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한편 상원 법사위원회는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어서 문제가 없는 편입니다.
네. 자, 바 장관이 하원 청문회에 나갈지 지켜봐야 할 텐데 뭐 하여튼 이번 청문회 아주 큰 관심을 끌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특검 보고서를 두고 뭐 정치권에서 논란이 아주 많은데요. 이 논란의 실마리를 제공한 사람 가운데 한 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바 법무장관이 나오는 청문회라서 그렇습니다.
네. 바 장관이 논란의 실마리를 제공했다니 이게 무슨 말인가요?
네, 이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한 뮬러 특검이 내통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고 이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 방해 혐의에 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는데요. 그런데 이 바 장관이 로드 로젠스타인 법무부 부장관과 협의해서 이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 사법 방해 혐의를 적용하지 않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여기에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법 방해 혐의에 대한 민주당 측의 주장은 뭔가요?
네, 분명하게 이 특검이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가 트럼프 대통령이 사법 방해 행위를 시도했다고 언급했는데 바 장관이 이를 처벌하지 않기로 한 게 문제라는 겁니다. 민주당 쪽에서는 또 이 바 장관이 특검 보고서 원본을 공개하지 않은 것도 문제 삼고 있습니다.
네, 특검 보고서의 일부 내용이 가려진 채 공개가 됐었죠.
네, 그렇습니다. 연방 대배심 정보나 조사 방법,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사건 관련 정보 등은 모두 가리고 공개했는데요. 민주당 쪽에서는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이 보고서 원본을 다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바 장관이 하원 청문회에 나오지 않는다면 이 네들러 법사위원장이 바 장관에게 소환장을 발부할 수도 있습니다.
네. 자, 특검 보고서가 나온 뒤에 민주당이 각종 하원 상임위원회 조사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 개인과 백악관 정책에 대한 조사를 시작해서 백악관을 압박하는 중인데요. 하원 법사위원회뿐만이 아니라 정부개혁감독위원회, 세입위원회 등이 나섰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과 행정부에 하원 조사에 일절 협조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죠.
네, 그러자 또 민주당이 연이어 소환장을 발부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백악관과 트럼프 행정부가 청문회 증언이나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자 민주당이 소환장 발부로 맞서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백악관이 소송을 내는 등 이 양측 간의 대립이 심해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백악관이 이 전직 백악관 관리였던 칼 클라인 씨의 이 의회 청문회 증언은 허용하겠다고 밝혀서 눈길을 끕니다.
네, 이 칼 클라인 씨는 백악관 기밀 취급인가 논란과 좀 관련이 있는 사람이죠?
그렇습니다. 이 백악관이 기밀 취급인가 업무를 부적절하게 했다는 이 내부 고발이 얼마 전에 나왔는데 클라인 씨가 이 업무의 책임자였습니다. 그래서 해당 문제를 조사하는 하원 감독위원회가 클라인 씨에게 청문회에 나오라고 요청을 했는데 클라인 씨가 이 백악관의 요청을 받았다면서 이를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백악관이 최근 태도를 바꿔서 이 클라인 씨 증언을 허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메리카 나우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주말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또 발생했군요.
그렇습니다. 지난 27일 오전에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시 북부 4A시에 있는 샤바드 유대교 회당에 괴한이 난입해서 총을 쐈습니다. 이 사고로 60살 여성 한 명이 사망하고 두 명이 다쳤습니다.
네, 총을 쏜 사람은 체포됐습니까?
네, 올해 19살로 알려졌는데요. 산 마르코스 소재 이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학생인 존 어니스트 씨입니다. 용의자는 공격형 반자동 소총인 AR-15형 이 소총을 썼는데요. 범행 후 경찰에 신고하고 나중에 체포됐습니다.
네, 그래도 이번에는 희생자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네요.
네, 이 생존자들 말로는 용의자 총이 중간에 고장났다고 하고요. 마침 비번으로 주변에 있던 국경 경비대원 조너선 모랄레스 씨가 용의자에 맞섰기 때문에 희생자가 적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모랄레스 씨가 이 용의자에게 총을 쐈는데 용의자가 총에 맞지는 않았습니다. 현지 경찰은 용의자의 총이 고장나지 않았더라면 희생자가 더 많이 나왔을 수도 있다면서 용의자가 이 SNS, 소셜미디어 사이트를 이용해서 범행 장면을 중계하려고 했지만 실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유대교 회당을 공격했다면 이번에도 유대인을 겨냥한 혐오 범죄인가요?
네. 현재 범행 동기를 당국이 조사 중인데요.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이 용의자인 것으로 보이는 사람이 범행 8시간 전에 이 인터넷 사회 연결망 SNS에 편지를 올렸는데 뉴질랜드 이슬람 사원 그리고 미국 피츠버그 유대교 회당 총기 난사 용의자를 칭송하는 등 편지에 이 분명하게 이런 반유대적인 성향이 담겼다고 알려졌습니다.
네, 방금 언급하신 두 사건은 모두 이 백인 우월주의자 소행으로 드러났었죠.
그렇습니다. 이 당시 사건으로 뉴질랜드에서는 50명 그리고 피츠버그에서 11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한편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번 사건 용의자가 혼자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혐오 범죄가 분명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최근 미국에서는 이렇게 유대인을 겨냥한 혐오 범죄가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네, 미국 최대 유대인 단체인 반명예훼손 ADL 연맹의 집계를 보면요. 2017년에 관련 사건이 거의 2,000건 가까이 이르는 등 전해보다 57%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사건이 혐오 범죄로 보인다면서 유가족들과 희생자들에게 애도를 전했고요. 또 사건 당시 용의자에게 대항한 모랄레스 씨를 칭찬했습니다.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지난 주말 미국 전역에서 영화 어벤져스 열풍이 불었다는 소식이군요.
네, 미국 디즈니 영화사가 만든 영화 어벤져스 4편 엔드게임이 북미 대륙에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 지난 25일부터 28일까지 개봉 주말에 약 3억 5천만 달러의 수입을 올렸는데요. 지난해 개봉한 어벤져스 3편은 같은 기간에 약 2억 5천만 달러의 수입을 올린 바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영화가 뭐 북미 대륙뿐 아니라 전 세계 많은 나라에서 또 동시에 개봉이 됐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관객을 끌어들였는데요. 28일까지 총 수입이 12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는 전편인 어벤져스 3편이 같은 기간에 벌어들인 돈의 2배에 달하는데요. 중국에서만 3억 3천만 달러를 벌어들이면서 개봉 닷새 만에 제일 빨리 10억 달러를 넘어서는 그런 수익을 올린 영화가 됐습니다.
네, 이 영화가 이렇게 선풍적인 인기를 끄는 이유가 뭔가요? 네,
일단 마블 만화책에 나오는 이 슈퍼 영웅, 슈퍼 히어로스, 초인적인 능력을 가진 영웅들이 모두 나오기 때문에 인기가 많은데요. 영화에 나오는 장면 잠시 들어보실까요?
I know I said no more surprises, but I was really hoping to pull off one last one.
The world has changed.
장엄한 분위기를 엿볼 수 있었는데요. 네. 이 어벤져스라고 하면은 복수하는 사람들이란 뜻인데 바로 마블 만화에 나오는 이 초인 군단의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마블사는 이 디즈니사 산하에 있죠.
네. 자, 그런데 이 마블 소속의 슈퍼 영웅들이라면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네. 아이언맨, 헐크, 캡틴 아메리카, 블랙 위도우, 도르, 스파이더맨, 닥터 스트레인지, 블랙 팬서 등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들이 나오는 어벤져스 4편은 22번째 마블 영화입니다.
네. 자, 이런 슈퍼 영웅들은 원래 본인이 주인공인 영화에 나오는데 이런 영화들도 좀 많은 사람이 좋아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 어벤져스 연작에는 이런 인기 있는 슈퍼 영웅들이 모두 다 나오는 겁니다.
예.
거기에 이번 4편이 이 어벤져스 연작의 마지막이라고 해서 또 관객이 더 몰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 어벤져스 4편은 전편 이야기가 이어지는 건가 보네요.
맞습니다. 이 전편에서 어벤져스 군단이 악당 타노스의 공격을 받아서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는데 이제 4편에서 얘기가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결말을 궁금해하는 거죠.
네. 자, 그런데 이 마블 영화사를 소유한 디즈니가 최근 이 폭스 영화사도 인수하지 않았나요?
네. 디즈니가 미국 굴지의 영화사인 폭스를 인수해서 화제가 됐는데요. 이 폭스 영화사에도 엑스맨 같은 슈퍼 영웅이 나오는 그런 영화가 있는데
네.
이제 폭스 영화가 또 디즈니 휘하에 들어가면서 폭스에 나오는 이 슈퍼 영웅들도 이 마블 영화에 나올 것으로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자, 그런데 디즈니가요, 올해 이 어벤져스 4, 4편 외에도 기대를 모으는 영화들을 또 선보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뭐 대표적으로 라이언 킹, 토이스토리 4편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이 영화들도 많은 관객을 동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자왕이라는 뜻의 라이언 킹은 1994년에 나왔던 만화 영화를 이 컴퓨터로 입체감 있게 새로 제작한 것이고요. 토이스토리는 이름 그대로 이 장난감들의 얘기입니다.
예. 자, 그러면 전 세계 영화 가운데 가장 많은 입장 수익이 난 영화라면 어떤 영화가 있을까요?
네, 미국의 제임스 캐머런 감독이 만든 아바타가 28억 달러로 1위에 올라있고요. 또 같은 사람이 감독한 타이타닉이 약 22억 달러, 그리고 스타워즈 깨어난 포스가 약 20억 달러로 뒤를 이었는데요. 관련 업계에서는 이 어벤져스 4편이 과연 이 기록을 깰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마이클 볼튼이 부릅니다. 당신이 강하지 않다고 생각될 땐 내게 기대요. 내가 당신의 친구가 되어줄게요. 라고 노래하는 Lean on Me 들어보시죠.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가 방송됩니다.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미국 곳곳의 다양한 모습과 진솔한 미국인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장량입니다. 과거 미국 역사에서 군대는 백인 남성이 대다수를 이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군대도 현대 미국 사회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인종과 민족, 문화적 배경을 가진 젊은이들이 군복무를 하고 있죠. 특히 노스캐롤라이나주 포트 그레그에 있는 한 육군 부대는 미국 내에서 가장 다양성이 넘치는 부대라고 하는데요. 미 육군의 82 공수사단을 찾아가 보죠.
첫 번째 이야기, 미국에서 가장 다양성이 높은 부대 올 아메리칸 유닛.
82 공수사단의 훈련장. 다양한 피부색의 군인들이 낙하 훈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부대의 조 부치노 중령은 82 공수사단은 특별한 역사를 가진 사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We were the first racially integrated unit in th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Defense.
미국 군대 내에서 제일 처음으로 흑인과 백인이 함께 복무하는 인종 통합 부대를 운영한 곳이 바로 우리 사단입니다. 첫 여성 보병 사단장이 탄생한 곳도 우리 사단이죠. 우리 부대는 전 세계에서 온 젊은이들로 구성된 미군 부대입니다.
82 공수사단의 문장은 AA인데요. All American, 즉 모든 미국인의 약자라고 합니다. 이름 그대로 미국 50개 주는 물론이고 전 세계 120여 개 국적의 영주권자들이 복무하고 있다고 하네요. 어빈 에드리언 일병은 인도네시아에서 태어나고 자라 10대 때 미 동부 펜실베니아 주로 이민을 왔다고 하는데요. 군에 입대한 이후 자신이 이방인이라는 생각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했습니다.
처음 부대에 왔을 때 다들 저를 환영해 줬어요. 아무도 저를 다른 사람과 다르게 대하지 않았고요. 차별도 전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셀린 유라이브 병장은 미국에서 태어나 자라긴 했지만 영어에 익숙하지 못해 처음 입대했을 땐 고생을 좀 했다고 했는데요.
Coming from a very small town, which is Richgrove, California, 99.9% Hispanics.
저는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 출신으로 중남미계 인구가 99.9%인 아주 작은 마을에서 자랐어요. 처음 군대에 왔을 땐 사실 문화 충격을 받았죠. 하지만 지금은 너무나 편하게 복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배경을 가진 군인들은 서로의 다름을 수용하는 법을 바로 군대에서 배우고 있다고 했는데요.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백인 군인에게도 무척 도움이 되는 환경이라고 했습니다.
But I've met some very amazing people and has opened my eyes to a lot and I've gained a lot of wisdom through those people.
저는 군대에 와서 정말 멋진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동료들을 통해 세상을 보는 눈을 뜨게 됐고요. 또 이들을 통해 많은 지혜를 배우고 있어요. 평생을 함께할 친구들을 부대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조 부치노 중령은 인종차별에 대해선 절대 용납하지 않는 것은 82 공수사단은 물론 미국 군대가 중요하게 여기는 복무 규정이라고 했습니다.
You feel safe in some aspects being in the military.
군인들이 이런 환경 속에서 편안해하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다르다고 해서 차별받거나 불평등한 대우를 받지 못하게 지켜주는 규율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많은 젊은이가 군에 입대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미국 내에선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문제나 특정 국가 국민의 입국을 제한하는 데 대한 논란이 일고 있지만
군대만큼은 출신국을 따지지 않는다는데요. 라이베리아 출신 알프레드 콜리 중사는 그래서 더 감사한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As a child in Africa, seeing all the chaos and death and destruction.
아프리카 난민 아동으로서 혼란과 죽음, 파괴를 보며 자랐습니다. 저는 라이베리아에서 태어났지만 내전 때문에 가나에 있는 난민촌에서 자랐거든요. 다행히 행운이 따라서 미국에 오게 됐는데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뭔가 해야겠다는 빚진 마음으로 군대에 입대하게 됐고요. 그 마음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콜리 중사는 82 공수사단의 연료 공급팀에서 20명의 군인을 이끌고 있는데요. 콜리 중사를 비롯한 82 공수사단의 군인들은 성별이나 인종 등 배경은 다 다르지만 나라를 위해 봉사하고 미국을 지키겠다는 그 목표만큼은 똑같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아프간 출신 장애 소녀의 아메리칸 드림.
미국에 이민을 오는 사람들 가운데는 몸이 불편한 장애인도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이민 온 30살 여성 카티라 이브라히미 씨 역시 두 팔을 쓸 수 없는 장애를 갖고 태어났는데요. 하지만 이런 장애도 그녀의 아메리칸 드림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미 남부 플로리다주에 있는 카티라 씨의 집. 신경이 마비되는 근육 긴장 이상증으로 어릴 때부터 근육이 뒤틀리고 두 팔을 쓸 수 없었지만 온 가족이 미국으로 이민을 오면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았다고 합니다. 매일 뭔가 새로운 것을 하려고 노력한다는 카리타 씨. 이를 통해 사람들이 자신의 장애가 아닌 자신이 이룬 성취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데요. 카티라 씨는 아프간에서 살 땐 학교에 다니지 못해 집에서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발을 손처럼 쓰기 시작하면서 글도 쓰고 컴퓨터도 사용할 수 있게 됐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엔 대학에도 진학할 수 있었다는데요. 2년제 대학인 플로리다 주립 칼리지의 드니스 기라루소 학생 부처장은 장애를 가진 카티라 씨를 위해 이런 도움을 줬다고 했습니다.
Well, for Katira, we had to move around furniture. So, we developed, I think.
발을 손처럼 쓰면서 공부해야 하는 카티라를 위해서 특수 책상을 제작했습니다. 모두 6개의 특수 책상을 마련했는데요. 카티라가 수업을 듣는 강의실 4곳 외에도 실험실에도 특수 책상을 드렸고요. 또 식당에도 카티라를 위한 특수 책상을 설치해서 카티라가 편하게 밥을 먹고 쉴 수 있도록 했죠. 학교 생활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도록 신경을 썼습니다.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도 마련됐지만 무엇보다 카티라 씨의 굳센 의지와 정신력은 학생들은 물론 교직원들도 놀라게 했다고 합니다.
Well, she never showed that she was unable to perform. She's never shown that side of her.
카티라는 할 수 없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장애가 있다는 걸 내세워서 양해를 구하거나 동정을 구하려고도 하지 않았죠. 어떠한 도전을 만나든 피하지 않았고 결국엔 그것들을 다 해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기술 학위도 받게 된 카티라 씨는 요즘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시에 담아내고 있는데요.
I prendei zibo na milonan chiro do story.
카티라 씨의 아버지는 이런 딸이 무척 자랑스럽다고 했습니다.
우리 딸은 우리 부부에게 큰 사랑을 주고 있습니다. 또 영어를 못하는 우리 부부의 영어 통역사이기도 하죠. 카티라가 없으면 미국에서 살 수 없을 거예요.
카티라 씨는 자신의 신체적 장애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의지이고 강한 의지 덕에 지금의 자신이 있을 수 있었다고 고백하는데요.
장애를 극복한 카티라 씨의 아메리칸 드림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네,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다음 주에는 미국의 또 다른 곳에 숨어있는 흥미로운 이야기와 함께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쉽고 신나는 생활 영어 Speak Easy English가 이어집니다.
Hi everyone, I'm Na-young and welcome to Speak Easy. 신나영의 신나는 영어 배워볼까요?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티나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할 때가 있죠? 이렇게 티 안 낸다,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Play it cool. Play it cool. Play it cool. 이 표현은 쿨한 척하다, 즉 모른 척하다, 아무렇지 않는 척하다, 침착하게 대처하다 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Don't message her right away. Play it cool. 바로 문자 보내지 말고 침착하게 기다려봐. I tried to play it cool in front of my crush.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표시 안 나게 하려고 노력했어. I tried to play it cool after falling down the stairs. 계단에서 넘어지고서 아무렇지도 않은 척했어. If you play it cool and don't seem too interested, she might lower the price. 침착하게 관심 없는 척하면 그 사람이 가격 내려줄 수도 있어. 오늘 내용 복습해 볼까요? Don't message her right away. Play it cool. I tried to play it cool in front of my crush. I tried to play it cool after falling down the stairs. If you play it cool and don't seem too interested, she might lower the price. 오늘은 play it cool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트위터 팔로우하는 거 잊지 마시고 궁금한 거나 질문 있으면 꼭 트윗해 주세요. Hey everyone! Thanks for tuning in. Stay easy and speak easy. Bye!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이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해 김현숙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Voice of America VOA
다양한 세계 소식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한반도 뉴스까지 VOA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로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했던 소식들 이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